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오늘과 내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EU는 오늘 브렉시트 방안에 다시 합의했습니다. 브렉시트 시한이 오는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열리는 이번 EU 정상회의에서는 이 합의안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EU 지도자들은 또 시리아 사태와 기후변화, 그리고 EU 분담금 문제 등도 논의합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자국의회에 오늘 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간 영국의회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여러 차례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31일까지 영국의회가 브렉시트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영국은 합의안 없이 EU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에 브렉시트 후에도 EU의 세관과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연정 파트너입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의 EU 내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내 미군 철수 결정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어제 채택했습니다. 하원은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 결의안에서 터키군이 시리아 북동부에서 벌이는 군사작전으로부터 쿠르드 반군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터키 정부는 쿠르드 반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미국은 쿠르드인들을 보호하며 이슬람 무장조직 IS의 패배를 담보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 북동부에 주둔해 있던 미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터키는 테러 통로를 없애고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명분 아래 이 지역에 있는 쿠르드 반군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쿠르드 반군이 주도하는 시리아 민주군은 미국의 시리아 내 IS 격퇴전에 참여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의회 연설을 통해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중국 협상가들이 두 나라 사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1단계 합의안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고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는 고위급 협상 계획이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자신이 중국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사고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고 미국은 보복 관세 부과를 유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남미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 있는 중국 외교관이나 미국을 방문한 중국 관리들이 미국 연방과 지방 관리들을 만나려면 미리 국무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조처는 미국 내 연구소나 교육기관을 방문할 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무부에 통보만 하면 되고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은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중국 주재 미국 외교관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중국 정부 규정에 상응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 내 미국 외교관들은 현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드는 데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에토세이치 일본 오키나와 북방 영토 담당 장관이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고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직 관료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은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본의 2차 대전 A급 전범들 위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 등 주변 나라들은 일본 정부 강연화 위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난해왔습니다. 에토 장관은 신사에서 기자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빌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신사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과 북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전 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은 대북 협상과 관련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는데 큰 관심을 나타내고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인지 주목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함경도는 새벽부터 평안북도는 밤에 곳에 따라 가끔 비, 북부 산지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감안할 것이라고 데이비드 스트리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북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스 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안보 이해를 감안한다고 밝혔습니다.
Special Representative Began, I know, is working on engagement and trying to get these folks at the table to reassure them that there's, you know, that their security interests, we take those into consideration.
스트렐 차관보는 16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의 관여에 공을 들이고 있고 북한을 테이블로 오게 해 미국이 그들의 안보 이해를 참작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이런 과정은 60년 이상 된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과거보다 확실히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대화에 나왔고 미국은 북한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과 북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only one thing that North Korea thinks about, and that's North Korea. A lot of these other things that they throw out there are distractors, something leverage in some form. But you know, in this security dilemma that we face, in somehow convincing them that
스트렐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의 엄청나게 압도적인 미군이 그들의 안보 이해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과 북한이 체제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납득시키는 안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국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북한이며 북한이 제기하는 다른 것들은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시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이 북한의 안보 이해 보장 문제와 관련해 사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렐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 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관련 안보리 결의는 완전히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각국이 대북 제재 회피 단속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서면 답변에서 한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 영국, 일본, 프랑스는 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틸레 차관보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양국 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의 폭넓은 관여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왔다며 지난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영내 안보에 대한 지소미아와 같은 협정의 가치가 다시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전 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이 대북 협상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제임스타운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hat we're seeing from China right now, unfortunately, is some slippage in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ship-to-ship transfers.
중국 영해에서의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이 지속되는 등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건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하는 전직 미 고위 관료들의 목소리도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전 보좌관은 지난 8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중국의 책임을 지웠습니다.
Meanwhile,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and others who were with us on the sanctions have relaxed those sanctions. So we're losing ground.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참여했던 러시아와 중국 등이 제재를 느슨하게 하고 있어 미국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지난 10일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방안을 강조하며 중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Available secondary sanctions if Chinese banks want to illicitly allow.
중국의 은행이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를 허용한다면 제3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줄곧 견해차를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북 정제유 공급 문제를 둘러싼 대립입니다. 지난 6월 미국은 북한이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정한 정제유의 연내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정제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즉각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那么关于这个问题呢，应当根据安理会决议。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입 제한 여부는 안보리 결의와 대북제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뢰할 만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측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원활한 협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o I think there is not a consensus at the moment about the best way to manage the role of sanctions in encouraging a positive process on the nuclear negotiation.
뱁슨 전 고문은 현 시점에서 제재의 역할을 잘 관리하고 핵 협상의 긍정적인 과정을 장려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공감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타이완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도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에게 사법 조치를 취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이 부분적으로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구인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타이완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14일 발표한 타이완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타이완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를 빠른 시일 내 자국법에 편입시키고 독자 제재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자들의 자금 동결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자국민인 첸시센과 관련 회사, 선박 등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에 유류를 넘긴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듬해 1월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자금 세탁 방지기구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법무부 등은 첸시센을 비롯해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마셜 제도 등에 등록된 관련 회사를 자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곧바로 관련 자금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결 자금에는 이들의 예금과 증권, 신용카드, 수표 예금, 보험 등 288만 달러에 달하는 60개 자산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첸시센은 2017년 한국 정부가 억류했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등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4차례에 걸쳐 북한에 2만 8천 톤의 석유를 불법 환적한 임무로 타이완 법원은 이후 119일의 구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첸시센은 올해 6월 자택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당시 조치를 포함해 지난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81개 자산에 대한 자금 동결 조치를 취했고 전체 금액은 396만 7,766달러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타이완 정부가 안보리의 조치를 뛰어넘어 추가 행동에 나선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018년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마셜 제도와 사모아에 등록된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을 당시 타이완 법무부 조사국은 이들 회사의 소유주가 자국민 챙융위안이란 사실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6시간 내에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를 국내 상황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매우 짧았다는 겁니다. 챙융위안은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과 원유 거래를 도운 인물로 지난해 2월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또 타이완과 북한의 무역액이 2016년 1,270만 달러였지만 2018년엔 0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타이완 정부의 노력에 맞춰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핵과 미사일 거래 등과 연관된 확산 금융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를 평가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대부분 준수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돼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의 평가 기준에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날 보고서가 공개된 또 다른 나라인 파키스탄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부분 준수 평가를 받았고 2018년 사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5차례 회의를 열고 북한 고려항공의 경유 중단과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외교관들의 계좌를 감시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그러나 보고서는 파키스탄이 일반인과 법적 대리인들의 자산 동결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점 등을 부분 준수 평가의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내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전 세계 기업들은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핵화 협상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와 맞물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자문업체인 컨트롤 리스크는 국제사회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컨트롤 리스크는 16일 공개한 2020년 글로벌 제재 지형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경제 제재를 강하게 받는 5개국으로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이란, 쿠바에 이어 북한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캠페인을 벌였고 2018년 시작된 미국의 대북 관여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제재 완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한다는 것. 컨트롤 리스크는 내년 한 해 북한 비핵화 협상이 매우 위태로운 외교적 프로세스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결렬 위험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0년은 미국 비핵화 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해가 될 것이며 이와 맞물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 나선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을 이뤄 일부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극도로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컨트롤 리스크는 또 각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세계 기업들이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제재 유형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제재가 더욱 빈번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요소가 낮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외교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어 온 경제 제재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수주의 접근법이 외교정책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지정학적 원인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들의 독자 제재를 장려하는 추세라고 컨트롤 리스크는 밝혔습니다. 이미 테러와 돈 세탁 등 국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 경제 허브를 확장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한편 컨트롤 리스크는 지난해 국제사회의 상위 위험 요인 가운데 첫째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상정하기 어렵고 잘못된 판단과 예기치 못한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난 1975년 인질협상 컨설팅을 위해 설립된 컨트롤 리스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중국, 한국 등 36개국에 지사를 둔 국제 위험 컨설팅 업체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는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비핵화 실무 협상 결렬 이후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인지에도 주목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눈에 덮인 백두산에 올랐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종종 백두산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또 전문가들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탄 모습을 통해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는 지적입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11번째 미사일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 소식이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북한에서 백두산은 중요한 선전도구이며 김 씨 일가 신격화에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SA Today 신문은 북한이 7개월 만에 열린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을 공개했다며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하기 전이나 지난해 초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들어가기 전 등 중대 결정을 내리기 전 백두산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핵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가운데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 전문 워싱턴 이그제미너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곧 재개하거나 재개를 선언할 것이란 내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정보분석관을 지낸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 사진 공개는 미 정보당국이 분명히 눈여겨볼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두산이 김 씨 일가의 이른바 백두혈통에서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의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미국과의 외교가 결실이 없는 가운데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등 도발로 돌아설 것이란 신호를 주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some sort of decision is going to come out. 또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를 이어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이어가는 게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유리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공개는 북한 내부용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하루에 천리를 날 수 있다는 천리만은 북한에서 경제 발전을 뜻한다면서 백마를 탄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경제 상황을 잘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ich is, you know, a symbol of economic advance.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북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 기이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폭스뉴스는 과거에도 정교한 선전용 사진 촬영을 했던 북한의 지도자가 이번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푸틴 대통령이 말을 탄 사진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탄 사진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선전용 사진을 찍었지만 말 위에 탄 지도자의 사진은 흔한 게 아니라면서 김 위원장도 이제 거기에 합류하게 됐다고 유머스럽게 표현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 어선이 최근 일본 공해상에서 충돌해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동해 대화태 어장에서 북한 어선이 일본 정부 어업 단속선과 충돌에 침몰한 사건에 대해 아베 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호소주와 확인사에 오라스 조조시켄호
아베 총리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 어선의 위법 조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어업 주권법을 토대로 한 나포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0년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서 일본 해안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당시 중국 선장을 체포한 것과 비교해 대응 수위가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는 일본 영해에서 일어났고 이번 건은 공해상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아베 총리의 발언은 명백히 일북 정상회담을 의식한 조치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 의사를 밝혀온 아베 총리에게 이번 사건은 북한과의 갈등을 줄이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배상을 요구한 점은 아베 총리의 유화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이어 북한은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앞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납북자 해결 문제가 매우 감정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비핵화와 납북자 해결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정치적 지지 기반을 위해서라도 납치 문제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무라노 마사이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침몰 북한 어선의 위치가 공해상이었고 위법 조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조업원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어선의 침몰 전 일본 순시선의 퇴거 요구는 불법 조업 의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상 조업원에 대한 최소한의 취조는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절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유럽연합이 UN 총회에 제출할 새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준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이 올해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제출을 맡았다고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6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3위원회 초안을 공동으로 제안할 나라들과의 첫 번째 회의가 이미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만큼 올해 결의안 초안 내용도 지난해 결의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로 전망한다며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12월에는 유엔 총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유럽연합과 함께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했던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선 일본을 포함해 지난해 공동 제안국들 사이에 초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역할은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진화하고 있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은 올해 봄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코트니 램노프 경제사회 담당 참사관은 지난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유린 가해자 가운데 하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에 다시 한번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must stop and that those responsible should be held accountable.
램노프 참사관은 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인권 유린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10월 17일, 즉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자국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최빈곤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외 원조 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북한의 빈곤과 식량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엔이 지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 어떤 날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유엔은 1992년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지정하고 빈곤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조셉 레신스키 신부의 활동이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레신스키 신부는 1987년 파리 트로카데르 광장에 10만 명이 모여 절대빈곤 퇴치운동 기념비를 개막하는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가난이 있는 곳에 인권 침해가 있다는 글귀가 새겨졌죠. 올해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의 주제는 어린이와 가정, 공동체의 힘을 실어 가난을 끝내자입니다.
네. 유엔은 북한을 저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전 세계 133위입니다. 유엔 사무국이 올해 1월 회원국들의 국민소득과 외채 등 경제지표를 근거로 유엔 분담금을 정했는데요. 북한은 16만 7천 달러로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33번째로 캄보디아와 콩고, 남수단과 같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6,320만 달러로 전체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남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는 최소한 43배 차이가 나는데요. 북한의 2017년 GDP는 322억 달러로 한국의 1조 3,890억 달러와 43배 차이가 났습니다.
10월 16일은 세계 식량의 날이었습니다. 이 식량권과 빈곤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유엔은 빈곤이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결핍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위험한 근로 환경과 주거 환경, 영양가 있는 음식의 결핍, 정의에 대한 불평등 접근권의 문제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북한의 식량난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계 식량의 날을 앞두고 유럽 비정부기구들이 2019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지수는 조사 대상 117개 나라 중 26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양부족 인구 비율이 47.8%로 추정됐습니다. 이 비율이 북한보다 높은 나라는 짐바브웨와 아이티 단 두 곳이었습니다. 미 농무부도 8월 말 발표한 국제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아시아에서 내전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난 예멘에 이어 두 번째로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악의 빈곤 지역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수확량은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수확도 나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9월 중순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 가을 수확량이 지난 5년간 평균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농무부도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이 136만 톤에 불과해 199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량난뿐 아니라 북한 내 삶의 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5개 국제기구가 지난 5월 공동 발표한 지속가능 개발목표 에너지 분야 보고서는 2017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44%만이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00만 명이 제대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북한이 해외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인 MCC가 최근 대외원조평가 기준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은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1,925달러 미만인 최빈곤국 49개 평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식량과 관련한 3개 분야 20개 지표 중 적어도 절반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하는데 북한은 대부분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네,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의 한도를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미국 정착을 원하는 탈북 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달 1일부터 시작된 2020 회계연도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난민 수를 1만 8천 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9 회계연도에 3만 명과 비교해 40%나 줄어든 것이고 의회가 1980년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만든 이후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1만 8천 명의 난민 가운데는 종교 박해를 피하려는 난민 5천 명과 이라크에서 미군을 도운 사람들 4천 명, 온두라스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출신 1,500명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많은 수의 난민을 미국에 정착시키기에 앞서 현재 미국 이민제도가 당면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 국경의 인도적 위기와 안보 위기가 이미 이민제도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대규모 난민을 미국에 정착시키려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2018 회계연도에 4만 5천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인 데 이어 2019 회계연도에도 다시 3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6 회계연도에 8만 5천 명, 2017 회계연도에는 11만 명을 상한선으로 정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투 사무총장은 16일 비난 난민 수가 줄어들면 미국에 정착을 원하는 탈북 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요. 특히 지난 2년 동안 아주 낮았습니다. 겨우 1년에 뭐 한두 명밖에 미국에 정착하지 못하는데요. 더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2018 회계연도에 5명, 2019 회계연도에 1명 등 모두 6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월 말 모든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120일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같은 해 9월 25일에는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추가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탈북민들은 인권 유린과 통제, 탄압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라며 미국인들은 이들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체포돼 복송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수용 한도를 줄이는 것 자체로 탈북 난민들의 미국 입국이 특별히 더 어려워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어 너무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We should be proactive.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refugees, we should be proactive.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 문제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만 역대 행정부들이 탈북민들을 돕고 지원하는 데 진지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탈북민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난민 심사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탈북민들이 미국 대신 입국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정착 지원도 풍부한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5월에 처음으로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곳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8명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고려 항공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왕복 항공편을 띄웠습니다. 최근 마카오행 노선에 이어 또 다른 취항지를 개척한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중단됐던 진안행 노선도 재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 항공 여객기가 후베이성 우한시에 착륙한 건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12시 40분경입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플라이레이더24에 따르면 고려항공 JS-741편은 한반도 시간으로 15일 오전 11시 16분 서해 앞바다에서 포착되기 시작해 약 2시간 30분 만에 우한 테너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어 JS-742로 편명을 바꾼 이 여객기는 현지 시간으로 약 4시간 뒤 평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번 운항에는 고려항공이 보유한 가장 큰 여객기인 러시아 투폴레프의 TU-204 기종이 투입됐습니다. 이 기종에는 14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항공이 우한시에 항공편을 띄운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왕복 노선을 운영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9월 말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운항하는 마카오 평양 간 왕복 노선도 재개했습니다. 플라이레이더 24 정보에는 고려항공이 금요일인 지난 11일에 이어 화요일인 15일에도 마카오행 항공편을 띄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우한 노선도 정기 편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고려항공은 최근 중단했던 산둥성 진안행 노선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라이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15일 진안행 왕복 노선으로 알려진 JS-561과 JS-562를 운영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13일 고려항공은 약 3년 전 중단됐던 진안행 노선을 재개한 뒤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다시 운항을 멈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달 만에 진안행 항공편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노선은 과거 80여 명이 탈 수 있는 러시아 안토노프사의 AN-148 기종으로 주로 운영됐지만 이번 운항에는 TU-204 기종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운항으로 고려항공은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우한과 마카오, 진안을 비롯해 베이징과 상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총 6개 도시를 왕복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베이징은 이틀 동안 두 편의 노선이 운영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합니다.
지난달 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암호 화폐 회사로 위장한 가짜 앱을 통해 미국 애플사의 핵심 운영 체계를 공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제조기업인 애플사의 시스템 보안 담당 업체 젠프가 북한 라자루스로 의심되는 해킹 조직이 악성 코드를 심은 애플리케이션을 암호화폐 회사로 위장해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젠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JMT 트레이딩이라는 가상 암호화폐 거래 회사를 만들고 같은 이름의 가짜 앱을 소프트웨어 공유 사이트 GitHub에 올리거나 개인 거래자들에게 발송해 사용을 유도했습니다. 사용자가 이 앱을 내려받으면 해커가 애플 맥의 운영체계에 침투해 사용자의 컴퓨터를 원격 조종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젠프의 패트릭 워들 보안 담당 책임 연구원은 VOA에 이번 해킹 공격의 최종 목적은 암호화폐에 관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the attackers did was first create a fake cryptocurrency trading company with, you know, a fake website, made it look fully legitimate.
합법적으로 보이는 가짜 암호화폐 거래 회사를 만들고 암호화폐 환전소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관리자에게 거래를 유도해 사용자들의 암호화폐와 관련 정보를 빼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워들 연구원은 이번 공격이 과거 북한 해킹 조직의 행적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안 업체들이 축적해온 수년간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과거 공격 패턴과 소스 코드들이 이번 공격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So I'm without a doubt 100% confident that this attack was linked to the Lazarus Group. We see a ton of overlaps that make this attack look essentially identical to this. Some commonalities include the same attack.
워들 연구원은 이번 공격이 애플의 운영 체계를 해킹하려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방형 운영체계인 윈도우와 달리 애플 운영체계는 폐쇄형이라 해킹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사용자들의 경계심이 낮다는 점을 북한이 역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 think it's actually important for Mac users to realize that they are targets, often indiscriminately or randomly, but there are large numbers of cyber criminals, hackers.
워들 연구원은 이번 공격이 암호화폐 탈취를 목표로 한 전형적인 북한의 해킹 공격이지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애플 제품의 운영 체계도 해킹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은 이번 해킹 공격은 미 재무부의 라자루스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Lazarus still remains quite active. I mean, this group, this MacBook incident has been attributed to Lazarus Group. And I think still it's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라자루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과 라자루스, APT38 히든 코브라 등의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모호한 북한 해킹 조직의 특성상 활동을 막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는 북한이 애플 운영체제를 해킹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줬다며 각국 정부와 업계는 더욱 정교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것은 유엔의 제재 때문이라고 헤이젤 스미스 런던대학 동양아프리카대 교수가 밝혔습니다. 2016년부터 유엔이 북한에 포괄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유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업 분야에 타격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스미스 교수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북한에 상주하며 유니세프와 유엔 개발계획에서 일했고 북한 안보와 인도주의 문제를 30년간 연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스미스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유엔은 오랜 가뭄과 농자재 부족 등의 영향으로 북한의 수확량이 지난해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어떻게 보십니까?
After the famine of the 1990s, North Korean agricultural production improved so much so.
1990년대 기근 이후 북한의 농업 생산이 많이 늘어 2012년과 2013년쯤에는 주민들을 스스로 먹일 수 있었습니다. 식량 수입을 이어나가긴 했지만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었죠. 2016년에 유엔의 포괄적 대북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유류 제재가 시작됐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농업 분야는 유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료, 살충제에 유류가 들어가고 농업 용수를 대는데도 연료가 필요하죠. 리비아, 시리아, 이란과 달리 북한은 자체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열악한 생활 여건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익혔다 하더라도 농업 분야는 외부에서 유류를 들어오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수확량이 제재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As a direct result was last year in 2018, agricultural production went down dramatically.
유류 유입이 줄어들자 그 직접적인 결과로 지난해 농업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2,500만 북한 주민이 모두 소량을 섭취한다고 볼 때 한 해 500만 톤의 곡물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식량 생산량 부족분은 50만 톤 수준이었고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수확량은 150만 톤이 부족했고 이는 인도주의 지원이나 자선기금으로 채울 수 없는 양입니다.
수확량이 크게 줄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기아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불법 경제, 불법 무역, 국경지대에서의 제재 위반 행위 등 회색 경제를 통해서 북한으로 식량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하려면 외부에서 들여오는 수밖에.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It looked like earlier this year, the government internally thought that it was going to see the return of extreme conditions such as we'd seen in the famine years.
올해 초 북한 당국이 과거 겪었던 내부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개별 국가들과 식량 지원을 협의하려 했죠. 그런데 기근 상황이 벌어지지 않자 북한 당국도 외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놀란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재현된 이유가 2016년 시작된 포괄적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유엔 안보리는 특정 분야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포괄적 제재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No, they're not sectoral sanctions. If you look at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and the outputs, 90% the aim is to stop.
특정 분야 제재가 아닙니다. 미 국무부의 목표는 북한 수출의 90%, 수입의 90%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만 분야별 제재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16년 북한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제재는 유엔 차원에서는 15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유엔은 앞서 아이티와 이라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괄적 제재가 무고한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북한 정권 탓이라고 했습니다.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고 지적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In international la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welfare of its own population. But in international law also, the United Nations.
국제법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자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법은 유엔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인도주의 상황의 악화를 막을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주권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 다른 나라들의 책임은 뺀 것입니다.
대북 제재의 영향을 우려하셨는데 제재가 북한의 핵포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There has been no roadmap put forward by either the US government or the UN. As to how these particular sanctions are supposed to achieve.
미국 정부나 유엔은 대북 제재가 핵무장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는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중산층이 없습니다. 이란의 경우 제재가 중산층에 타격을 주고 중산층이 항의하면 정부가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하지만 북한의 자원이 흘러들어가도록 허용하면 모든 자원을 통제하는 북한 당국이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If you starved all the population, you would see 25 million people dying and then there wouldn't be a nuclear crisis.
북한의 2,500만 주민이 모두 사망하도록 자원을 차단하면 핵 위기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식량 유입까지 차단하겠다는 논리는 도덕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1990년대 말 북한 주재 유엔기구들에서 근무한 헤이젤 스미스 런던대 교수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73년 10월 17일 제1차 석유 파동이 발생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욤키푸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에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석유 파동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이른바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단이 됐습니다. 1973년에 벌어진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의 4차 중동 전쟁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 등 아랍 산유국들이 미국 등 몇몇 나라에 원유 수출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맞선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제한하고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전 세계 경제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자 국제 원유 가격이 폭등하는 등 석유 파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3달러에서 거의 1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의회는 1975년 에너지 정책 보호법을 만들어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석유를 비축하도록 했습니다. 1차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OPEC은 원유 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란 당국이 석유 생산을 대폭 줄이고 수출을 중단해버리면서 또다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석유 파동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석유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각성을 하게 됐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됩니다. 1849년 10월 17일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작곡가 프레드리크 쇼팽이 폐결핵으로 사망합니다. 쇼팽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그의 스승이었던 지브니는 쇼팽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면서 스스로 그만뒀을 정도로 쇼팽은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쇼팽은 7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고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쇼팽은 평생 200여 곡에 이르는 피아노 곡을 비롯해 가곡, 협주곡, 소나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쇼팽이 폴란드에서 파리로 떠나는 도중 자신의 조국인 폴란드가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에 작곡한 곡 혁명은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피아노 곡 작곡가로 불리는 쇼팽. 그는 피아노 연주에서 페달을 이용해 다양한 음색을 내려고 노력하는 등 후세의 피아노 연주법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오늘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새 합의안이 통제권을 회복할 훌륭한 합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른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영국 의회가 이 합의안을 오는 19일까지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크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트위터에 드디어 합의를 이뤄냈다고